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305페이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각자의 초소에 있다고 해서 너무 편하게 예배자리에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으로 하나님 임재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예배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야, 하나님 진짜 계시냐? 물론이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진짜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 맞냐? 맞지. 근데 왜 이 세상은 이래? 그분이 다스린다고 하면 이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불신자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오늘 말씀 이 하박국을 읽어보십시오.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이건 도대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긴다면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하박국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책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가에 대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부패와 부조리로 찌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기도 하죠. 하박국은 총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마지막 결론 부분, 마지막 최종 결론 부분을 읽기는 했지만 오늘 설교 가운데서 이 1, 2, 3장 전체를 크게 한번 다뤄볼 거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 내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 오늘 설교 후에는 3장이 분량이 되게 짧습니다. 하박국은요. 그러니까 설교 후에 찬찬히 이제 제가 크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깊이 경험하는 오늘 수요일 밤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하박국서에 대해서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 때도 한번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남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왕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네, 므낫세 왕입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이 므낫세 왕은요, 55년간 남유다를 통치하면서요, 남유다를 아주 영적인 늪으로 깊이 빠져들게 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왕과 아수르의 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했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암몬 신이었던 몰렉에게 자신의 아들을 인신제사로서 번제로 태워드리는 그러한 끔찍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그러한 짓을 저지른 왕이기도 합니다. 일단 55년에 그러한 통치 가운데 이스라엘 남유다가 타락했고 그 이후에 이제 아몬이라는 왕이 유다를 통치합니다. 하지만 이 아몬 왕도 므낫세 왕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서 결국 반대 세력에 의해 2년 만에 암살당하고 그의 통치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았던 요시아 왕이 드디어 등극하게 되었죠. 아직은 너무나 어려서 어릴 때 그가 행했던 일에 대해서는 잘 기록은 없지만 아무튼 이 요시아 왕과 히스기야 왕, 이 남유다의 거룩한 왕 투탑 중에 한 명인 이 요시아 왕이 왕으로 등극하자 이제 우리는 조금 이 남유다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특별히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했던 아수르 제국도 힘을 잃어서 이제 정치적으로 남유다가 독립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도 되었고요. 그만큼 또 종교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요시아 왕은 산당과 아세라상, 이 남유다의 영적인 것들을 어지럽히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게 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또 너무나 허무하게도 이집트와의 전쟁 가운데서 요시아 왕은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닌데 싶은데 그냥 훅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요시아 왕 아들이 두 명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엘리야 김이었고요. 그 다른 아들은 여호아스였습니다. 당연히 전통대로 하면 엘리야김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남유다 백성들이 보기에 정치 성향을 좀 살펴보니까 엘리야김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를 되게 따라갈 것 같고 친이집트 정책을 펼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시아의 왕을 이어서 이 정치 성향을 그대로 띄고 있는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근데 이집트도 사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와 왕을 이집트로 잡아가고요. 자신에게 호의적인 이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김에게 계속 영향력을 펼칠 것이라는 그러한 뉘앙스와 그들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변경하게 되죠. 여호야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난폭한 독재자였고요. 아주 악하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므낫세 왕이 제일 영적으로 타락한 왕이기는 했지만 이 여호야김 왕 때 얼마나 심하게 영적으로 타락했냐 하면 최초로 이제 선지자를 직접적으로 처형하는 일을 저지르기도 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므낫세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었거든요. 자, 이 하박국이 방금 이 악독했던 선지자를 처형하기까지 하는 이 여호야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공의와 정의는 도저히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러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고 남유다도 이제 머지않아 최후를 맞이하게 될 그러한 시점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일반적인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께 선지자가 받은 묵시를 기록해 놓은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요, 하박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독특하게 선지자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두 번의 대화, 질문과 답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 그 최종 결론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으로 마무리하는 게 이 하박국 서죠. 자, 이제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본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하박국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고 땡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 모두가 믿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에서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세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도대체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언제 들어주실 겁니까? 정의는 도대체 언제 실현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죠. 이 질문은요, 하박국이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왔던 내용일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함부로 하나님께 감히 질문하기는 조금 찝찝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기도는 했지만 전혀 바뀌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계속 쌓아두고 쌓아두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터트리는 그러한 질문인 것을, 그러한 뉘앙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여섯 가지 단어를 통해서 문제를 드러내고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요, 강포와 죄악과 패역과 겁탈, 변론, 분쟁, 이것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 세상이 되었으며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러한 악들을 그저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하나님의 대답은, 너는 지금 이 너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너의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 나라들을 보고 또 봐라. 그러면 네가 놀라고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에 빠져있지 말고 다른 세상을 더 넓은 눈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야기만 딱 들었을 때는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 아, 그러면 옛날 사사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했던 어떤 세력 혹은 어떤 인물이 있어서 이스라엘 밖에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로 들어와 이스라엘을 정화시켜주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주시려는가 보다라는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아주 놀랍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바로 갈대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누군지 좀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바로 바벨론 민족이 갈대아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바벨론으로 유다를 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벨론, 그 외세 민족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고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박국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해결책일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신의 민족의 사람들이 부패하고 썩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라는 거죠. 근데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도무지 모르는 민족,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민족인데, 그 악한 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 악한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한 민족을 통해서 악한 사람을 친다는 것은 선지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결정이었습니다. 뭐 동족에게 당하는 것도 당연히 힘들긴 한데 타국민한테 당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고통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뭐 당연한 거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갈대아 사람 바벨론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하고 자신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두렵고 군마가 빠르고 강포를 행하고 사람을 잡아모으고 모든 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점령할 자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오히려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하박국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만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 성호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호소합니다. 어떻게 악인을 사용해서 유다를 벌할 수 있습니까? 의문을 제기하죠. 하나님은요, 눈이 정결해서 악을 도무지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어찌하여서 그 악한 자들, 그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 그것을 보면서 가만히 잠잠히 보고 계십니까?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약간은 이제 의의를 제기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쓰시는 그 민족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가지 이유로 반대하는데, 바벨론은 권력을 남용하는 어부입니다. 자신의 힘을 마음대로 쓰는 그러한 어부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만행을 기뻐하는 어부라는 겁니다. 자신이 힘을 많이 마음대로 쓰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기는 그러한 어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부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믿고 있어서 자신의 힘이 그들의 신이 되어서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그런 방자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착취한 물고기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그러한 어부입니다. 그렇게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마음대로 가져간 이후에 그것을 좋은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호화롭게 살아가는데 그것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죠. 바벨론의 실체가 이러한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이용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주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하나님, 내가 정한 때가 있는데 반드시 이 종말은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더딜 수는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친숙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그 말씀 2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나라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남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어지는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바벨론이 의기양양하고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온 세상을 다 짓밟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유형을 다섯 가지로 나눠서 바벨론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2장인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결국 그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지금은 억압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억압을 당했던 그 민족이 오히려 바벨론을 비웃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들어오게 되면요, 초반과 중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임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읽으면 참 이게 도대체 왜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알고 읽으면 이제 이것이 확 와닿게 됩니다.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임재는요, 주의 백성 혹은 창조 섭리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굴복시킬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현현해서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내용이 이 하박국에서 그 성경 다른 어떤 것 에서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전쟁을 통해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주의 백성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임하시는 방법이 자연,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자연을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지자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경험하고요, 임재하신 후에 이 세상의 결과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묵상하고 난 이후에 언젠가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이 고백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선지자의 반응은요,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두려워 떱니다. 죄인인 인간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험하게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이 세상 가운데 그 바벨론의 침략이 곧 올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 떤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 두 개가 크게 대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맥락 속에서 그렇게 해석해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서 일단은 상관은 없는데요. 두려움 속에서 아무튼 결론적으로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두려움 속에서 선지자는 하박국은 이제 그 날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날이 뭡니까? 바벨론이 주의 백성을 침략하는 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게 되는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뒤의 일을 또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뒤의 일이 뭡니까?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완전한 악인을 끊으시고 의인으로 완성되는 이 땅을 완성되는 그날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완성되는 그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본문 17장과 17절과 18절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포도, 올리브, 곡식, 양, 소 이것들은 열거되는 순서가 가치가 큰 것에서부터 적은 것으로 적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점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허락해 주셨던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더라도 이제는 그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러한 풍요로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그래서 궁핍한 상황에서도 이 선지자 하박국은 사슴처럼 뛰어다닐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쉽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나에게 재물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절대 아닙니다. 내 사촌은 10억 혹은 30억이 있는데 나는 지금 재물이 없어. 그래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에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기뻐할 수 있고 나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이제 곧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요, 무화과도 있고요, 포도도 있고요, 올리브, 곡식, 양, 소 다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날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것들을 다 뺏어가는 상황이죠. 있다가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내가 사기당해가지고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우리 집에 찹딱지가 붙어 있는 상황, 혹은 깡패들이 우리 가게에 들어닥쳐서 모든 것을 다 깨부시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의 고백이라는 거죠. 아,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가요에도 있다 없으니까 숨을 쉴 수 없어 라는 가사가 있어요. 처음부터 없으면 사실 그냥 없이 살았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있다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과연 감사의 제목이 튀어나올 수 있는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되게 쉽게 가볍게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아주 박수치면서 즐겁게 찬양하죠. 저도 그거를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라서 자주 부르는데요. 사실 그 가사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 상황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그것이 결코 기쁘게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은 아니라는 말인 겁니다. 이렇게 이 하박국 전체의 내용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박국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공의로운 분입니다. 공평하고 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는 의로워서 도무지 죄가 없으신 분인 거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더라도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절대 그렇지 않죠. 아름답기만 한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이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아요. 아름답기만 한 세상이 아니라 너무나 암울한 세상인데 그 가운데에서 빛을 발하는 몇몇 선한 것들이 있는 정도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암울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이러한 빛들이 더 사라지고 더 깜깜한 세상으로 변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박국은요, 이러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현실의 대립이 왜 생기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 진행 과정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되자마자 즉각적으로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진행되죠. 그러나 확실한 것, 명확한 것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이 세상을 완전하게 통치하실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진행 과정이라는 거죠.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현실은 대립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의 교훈입니다. 어떤 설계도를, 집 짓는 설계도를 본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리고 설계 중간에 이 사람이 집 설계되어가는, 집이 지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설계 도면을 보고 찾아왔어요. 근데 설계 도면에는 아주 멋진 나무바닥이 있어야 되는데, 뭐야? 바닥이 시멘트로 돼 있네? 천장에는 화려한 조명들이 있어야 되는데, 철골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랑 물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집을 짓는 사람에게 아니 도대체 이 집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아직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한테 불평할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성될 그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해야 될 그러한 시점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평안, 건강, 풍요, 부요함, 이것은 우리가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떻게 쉽게 이야기하면 축복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유무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기복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러한 신앙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누릴수록 자기가 많이 풍요로울수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죠. 반대로 내가 내 풍요로움이 사라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고 계신 건 아닌가? 징계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혹은 다른 그 누군가를 지금 징계하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는 합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 볼까요? 하박국 선지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대화할 정도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렸던 풍요로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고작 겨우겨우 버티고 있던 것까지도 다 빼앗기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요, 그러한 역경과 궁핍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죠. 그는 더 이상 이제 축복의 유무로 인해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그 자체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억울함과 고통과 신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기다리는 데에는 아마 엄청난 믿음이 요구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인이 영원히 이 땅을 통치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그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현실은 아무리 암울하고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그렇게 변화될 거라고 믿는 그 확신, 그 믿음, 그것들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하박국 말씀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존재로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노래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모든 축복이 사라지고 우리가 있는 것이 빼앗기고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